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는 중요합니다. 너무 평이해 보이는 제목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알잖아요. 교회가 뭔지 알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다 알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배우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기를 기다리는 게 결박과 환란이라는 거 여러 차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고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해서 가지 말라고, 가면 당신 죽는다고, 고난을 당할 거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는데 바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내가 이 길을 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바울은 이 길을 가는 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라고 표현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왜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고집스럽게 꺾지 않았었던 것인지를 조금 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왜 생명까지 걸어가면서 이 길을 그렇게 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생명을 걸만한 일을 갖고 계십니까? 생명을 걸만한,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자녀를 기르면서 내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말고 정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느냐는 것이죠. 또 바울사도에게는 2년에 걸쳐서 준비하고 이방교회들을 설득하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교회들로부터 돈을 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종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마치 장사꾼처럼 판다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는 돈 문제에서 대단히 조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심도 받았고 오해도 받았습니다. 저 사람 결국은 장사하는 거잖아. 하지만 모금을 했습니다. 그것도 당장 우리들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보지도 못한 예루살렘에, 가보지도 못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모금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왜 그렇게 모금에 집착을 했었던 것일까? 그렇게 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도 하고 후서에서도 하고. 이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사도와 그 일행은 형제들의 기꺼운 환대를 받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 형제들은 아마 나손이라는 사람이 함께 왔잖아요. 나손의 예루살렘의 집을 가지고 있는 나손의 집에서 이제 머물기 위해서 구브로 사람 나손이 함께 왔는데, 아마 나손이 연락했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 신자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동안에. 근데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교회와도 달리 이 중심 교회라고 할 수 있고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소위 유대인으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죠?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더 많은 교회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는 특징이 있었다는 말이죠. 2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바울 일행은 아마 나손의 집에서 첫날 밤을 지냈을 것이고, 이튿날 18절에 이른 대로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야고보는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이 셋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갈라디아서에서 야고보와 베드로, 게바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사역하러 떠났고 야고보가 이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수장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죠. 그리고 장로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미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장로들이 한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장로가 세 분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 70명 정도 됐을 거라고 학자들이 그냥 추측해요. 산헤드린 공회가 70명이죠? 공회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구약 전통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70명 정도 됐을 거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던 것에 비하면 70명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냥 한 3, 4, 5 모이는 그런 모임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공식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이 회합에서 바울은 어떤 일을 합니까? 19절에 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낱낱이 말한다는 말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시작했겠어요? 에베소에서 자기가 2년, 3년에 걸친 시간 동안 에베소에서 매일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이 소문으로 나가고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가서 골로새에 가서 에바브로가 교회를 세운 이야기,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돼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이 어마어마한 일들 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에서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에서 다시 가서 자기가 어떻게 그 사역을 했는지, 돌아오는 길에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뭐 어떻든 이것은 내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바울의 생각도 그러했거니와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걸 강조를 특별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반응입니까? 20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 말을 듣고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환대를 받았습니다. 환대.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환대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환대였어요. 근데 이거는 시작이었습니다. 긴장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한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서바나에 가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데 먼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걸 갈 거야.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갈 거야.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고집했는가 그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2년에 걸쳐 준비하고 모금한 거액의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그 일이에요. 이 심플하게 그 일이에요. 헌금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자지구를 위해서 지난번에 헌금을 했잖아요. 가자지구의 그 정말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 돈이 제대로 거기로 가는가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모으기만 하면 뭐예요? 전달을 해야죠. 책임있게.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게 불안했어요. 염려가 있었어요. 뭔가 하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돈을 보냈어.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금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겨요? 유대인들은. 개같이 여겨요. 유대인들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과연 이들이 보낸 헌금이 받아들여질까?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 오기 전에,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죠. 로마서를 쓰면서 그는 15장 31절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믿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건 이단아 중에 이단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바램을 자기는 얘기를 합니다. 고난받을 거를 알아요. 그렇지만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하반절에 15장 31절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가져가는 헌금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꺼이 받아줬으면 좋겠다. 혹시 거절하는 건 아닐까. 이런 부담이 있었단 말이죠.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세워졌고 지금까지 한 30여 년 지나온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은 유대인, 특별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생명과도 같다고 느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종교적인 일만이 아니라 민족적 정체성과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인식은 달랐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우리와 똑같은 이등 시민이 아니고 똑같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극복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가 이방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그 열매들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 불편한 심정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게 불편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소식이 들으면 들을수록 불편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회심한 후에 3년 아라비아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했을 때 자기의 회심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25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바울이 가짜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1차적으로는 저는 바울도 사실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단지 바울의 명예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방의 구원의 열매들을 부정하는 일이 될 수 있었고 그렇게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가로막힌 담을 허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모든 원수된 것들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교회의 본질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명을 느꼈던 겁니다. 2년에 걸쳐서 이방인 교회에서 모금을 했어요. 준비하고 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된다고 예루살렘과 경제적으로 굉장히 기근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와 서바나 전도 여행을 뒤로 미룰 정도로 예루살렘 행을 서둘러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리고 표면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이방 교회들이 볼 때는 가난한 형제들을 섬기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이고 특징이야. 우리가 보지 못했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에 미얀마에서 어려움을 겪는 미얀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한 적이 있죠.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왜 그렇게 해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 사랑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바울은 일만하게 뿌린 돈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한 것, 그리고 관대하게 돈을 나 아닌 내가 보지 못한 누군가를 향해서 근데 그가 형제예요. 그에게로 났을 게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그걸 보내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었어요.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요. 바울이 말하지 않은 것은 이방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유대 형제들을 돕는 이 일. 이 일은 우리의 교회됨을 증명할 수 있는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의심의 눈초리를 지울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금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예루살렘에 바울이 가던 목적은 돈을 전달하는 이유였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누가가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이걸 위해서 왔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사도행전의 마지막 주제, 지금부터 들어가는 마지막 주제는 바울이 감금되고 신문을 당하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 주제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선교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식적인 미팅에서 야고보와 70장로들과 만났습니다. 돈을 어떻게 갖고 왔을까요? 계좌이체? 수표? 동전으로 갖고 왔을 거예요. 은전, 동전, 금전으로 갖고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명이 함께 했는데 일곱 명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들이 서로 나눠지면서 푸대에다가 갖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 푸대를 다 가지고 와서 앞에다가 쏟았을 겁니다. 이것이 이방 교회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연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입이 벌어질 만한 일입니다. 아니,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이, 우리가 개로 여기는 이방인들이 이런 헌금을 우리를 위해서 했다고? 근데 여기에 보면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든지 감격했다든지 이런 언급도 없고, 때로는 아, 우리가 옛날에 개로 여긴 거를 회개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어떤 말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20절 상반절에 그들이 듣고, 선교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합니다. 직접 화법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누가는. 훨씬 더 이 긴장과 어떤 상황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말해요? 바울더러에도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유대인 신자들이 당신을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바울. 돈부대를 꺼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당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상처를 입기 쉽죠. 뭐 바울도 사람이니까요. 근데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만이라는 것을 뭐 우리가 과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수천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팔레스타인에 쭉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라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열성,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인 신자들의 존재는,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유대인 신자들의 문제는 초대교회 내내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위기를 조성하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14장 15장을 써야 했고,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을 써야 했고, 에베소서에서는 교회가 얼마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인지를, 너무나 하나, 이 교회의 하나됨의 본질을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했죠. 그러니까 율법의 열성이 유대인 신자들의 정체는 뭘까요?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부족하니까 그러는 것이죠. 부족하니까 자기들의 관습 속에 여전히 매여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연약한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연약한 형제들, 서신서에서. 이들 중에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율법에 머물러 있어야 내 구원이 유지된다고 믿었던 가짜 신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하지만 모세율법에 따라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의 그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민족적 정체성이기도 해서, 할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 쉽게 끊어낸다는 게 힘들었겠죠. 바울도 그런 사실들을 유대인으로서 잘 알았습니다. 5절을 보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의했던 유대 이방인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느냐, 이방인의 관습대로 내버려 두느냐, 율법을 다 지키라고 요구해야 되느냐, 아니 요 몇 가지만 우리가 최소한 지키도록 요구합시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 가르침은 유효하다는 것을 장로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장로들이 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 이 말은 사실 정말 그러한가? 22절에 1절이죠. 21절.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이거는 바울이 회당으로 많이 방문을 했으니까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해라. 이건 뭐예요? 율법 지키지 마라. 아들들에게 할례 행하지 마라.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같이 여기는 것이었죠. 또 관습을 지키지 마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거짓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서.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 널 구원하지 않고 할례를 안 받는다고 해서 네가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야. 그거는 효력이 없으되 중요한 건 믿음인데 그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 무할례에 대해서 매우 유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는 목의 유대인이죠. 목의 혈통으로 유대인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오기 전에. 그리고 디도는 누구예요?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디도에게는 할례를 못 받게 했습니다. 유연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할례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서 봤듯이 갱그레아에서 유대인의 나실인 서약을 했던 적이 있어요. 바울 자신이. 구약 성경의 그 관습을 따라서 자기가 서약을 해 나실인 서약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오순절 전에 도착하려고 예루살렘에 서둘렀어요. 왜요? 오순절을 지키려고요. 유대인으로서. 바울이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유부단하다는 비난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 했을까? 어떻든 예루살렘에서 장로들이 하는 말을 보면 이거는 긴장을 초래했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보세요. 장로들이 하는 제안이 22절부터 24절에 생생한 직접 화법으로 나오죠. 그러면 어찌할꼬? 자, 이런 소문들을 다 믿고 있는데 어찌할꼬? 그들이 그 유대인 신자들이, 열성이 있는 유대인 신자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이대로 하라는 말은요. 헬라어 방식으로 보면 제안이 아니에요. 굉장히 센, 그렇다고 확 이렇게 해 이런 건 아니지만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요구예요.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거 나실인 서약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러니까 이 나실인 서약의 기간이 찼기 때문에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해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이발비 내라는 거 아니에요. 나실인 서약이 끝나면 이제 그 정결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그 제사가 돈이 많이 들어요. 이제 끝나면은 나실인은 머리를 안 자르잖아요. 삼손처럼. 근데 이제 머리를 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을 대라는 건데 이게 만약에 민수기 6장 13절에서 15절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1인당 나실인 서약 끝낼 때 1인당 숫양 두 마리 하나 번제물 하나 화목제물 1년 된 암양 한 마리 속죄제물 그리고 무교병 그리고 소제물들 전제물들이 드려져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의 몫을 담당한다는 것은 큰 비용이죠. 그리고 이런 내가 누군가의 비용을 담당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경건의 한 모습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장로들은 아쉬움이 많아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야고보가 직접 이렇게 말했다고 성경 누가가 기록하지 않아요. 장로들의 다수 의견이었을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런 말들이 나올 때 조금 바울을 좀 변호해 주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장로들은 알았어요. 이게 가짜 소문이라는 거를. 바울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바울의 선교보고를 듣고. 근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장로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이렇게 바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게 만드는가. 그들은 바울이 쏟아놓은 돈자루를 받습니다. 이방인 교회들이 우리한테 선물을 보냈는데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선물을 받게 되면 마치 바울을 지지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그런 오해를 살 것이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은 결국 유대인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예루살렘 교회의 관심은 뭐였냐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선교도 조금 가로막힐 것 같고, 이런 걸 우리가 이방인들의 이 선물을 받으면, 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는 거죠. 바울이 자기가 신실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 행동을 통해 증명만 해준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게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는 중요합니다. 바울의 반응을 보세요. 바울은 장로들의 부당해 보이는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6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드릴 때까지의 결례기간이 만기한 것을 신고하니라. 했어요. 이 부당한 요구에 따랐어요. 바울은. 이 소리 저 소리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일생일 때 가장 큰 실수, 가장 큰 범죄의 사실이 이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은 꽤 많습니다. 타협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타협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복음을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모든 곳에서 복음을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전했던 바울이 여기서 타협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나 하면 이는 루터가 말년에 완두콩을 먹으며 은둔 생활을 하는 순례자의 길을 걸었다거나 이 수도원에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완두콩 많이 먹었나 봐요. 칼뱅이 임종시에 성모 마리아에게 황금 코트를 바치며 마리아를 하나님의 성모라고 선언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은 바울에게서. 심지어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을 그대로 할게요. 바울의 잘못은 위선보다 더 나빴습니다. 그것은 위선이기도 했지만 복음의 타협이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신약 성경을 쓴 사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고 그토록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성전에 가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제사장들 앞에서 죄를 속하기 위한 동물 제사에 다른 이들과 함께 참여하려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충분한 희생을 등지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임스 보이스는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행동은 타협함으로써 복음을 약화시킨 일이 정말 맞는가? 저는 바울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을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말씀의 근거에서 조금은 바울을 변호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교회의 연대, 말하자면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하나가 되는 것, 우리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야만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나 그 집의 노예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바울에게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교회의 본질이었습니다. 바울보다 더 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거대하고 강력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아까 우리가 성가대에서 부른 찬송처럼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게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교회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년 동안이나 준비하면서 이방인 교회에서 오해와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모금을 했습니다. 모든 자기의 우선순위를 로마도 가서 전도해야 되고 서바나에 가서 스페인에 가서 전도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다 제쳐두고 예루살렘 교회에 돈 갖다 주는 일을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일에. 이방인 신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궁핍한 시기에 이 사랑의 연보를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바 수년 동안 이방인 선교를 시작한 지 지금 10년이 됐어요. 이 10년 동안에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의 골이 깊어져가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것을 치유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바울에게 이것은 주 예수를 위한 일이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결박도 환난도 두렵지 않았고 목숨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 연보가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를 묶을 수 있는 힘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거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은.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주님의 기도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장로들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더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고 또 원했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행위가 교리적, 도덕적 문제라기보다 실천의 영역에서의 양보였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만한 말은 F.F. 브루스가 한 말인데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 현명했는지는 의심스러울 수 있다. 그게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었는지는 의심스러울 수 있다. 좀 열어두죠. 하지만 그가 자신의 복음의 원칙을 타협했다고 공정하게 비난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진술한 정책을, 원칙을 엄격하게 따르고 있었다. 그 원칙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말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은 연약한 유대인 형제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평판을 뒤로하고 명예를 제쳐두고 영적인 가족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의 원칙을 따라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죠. 원칙을 고수하느냐, 하나됨을 깨뜨리고 원칙을 고수할 것인가, 내가 가진 원칙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진 원칙을 유연하게 양보할 수 있는가, 이것이 신앙적, 교리적 타협이 아닌 선에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됨을 추구할 것인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의 교회 지도자의, 목사든 장로든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동기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우리는 동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대개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행동으로 동기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교회는 중요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 만큼 교회는 중요합니다. 교회는 모든 우선순위를 제쳐둘 만큼 그 우선순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쳐둘 만큼 교회는 바울에게 중요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교회의 하나됨, 그 본질을 위해서 바울은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교회는 중요한가요? 여러분에게도 교회가 중요합니까? 제가 무슨 말하는지 지금까지 들으셨으면 알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쓰세요, 돈을 더 내세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그만큼이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한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희생이요? 하나님은 자기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은 어떤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들을 희생할 수 있나요? 교회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저는 예배에 열심히 나오세요, 빠지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교회는 몇 번째 우선순위인가요? 저는 목사들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나 장로들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교회의 일원이 된 교인들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중요합니까? 주님이 기도하신 대로 삼위 하나님의 하나이심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이기를 그렇게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까? 원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삶을 드립니까? 바울 사도가 쓴 대로, 에베소서에 쓴 대로 모든 원수된 것이 십자가로 허물어지고 화평해지는 한 가족이 되는, 한 새 사람이 된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철천지 원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고 죽고 못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교회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의 피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